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외곽에 있는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조만간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9일 끝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중국 정부가 자세한 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테드 매키니 농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차관급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연장됐다는 것은 양측 모두 협의를 진행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운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 죽음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바르암 살리 대통령과 압들 마흐디 총리 등 이라크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라크 일정을 마칠 때까지 방문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후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마흐디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라크 주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격퇴와 관련한 최근 상황과 이라크 군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장관이 이란의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9일 이란의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 고덴 세게브 씨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세계부 전 장관이 스파이 활동과 적대국의 정보를 넘긴 혐의를 시인하고 검찰과 조건부 감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부 전 장관에 대한 공식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63살인 세계부 전 장관은 2012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이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 에너지와 안보 관련 기밀 그리고 정계 인사 자료를 이란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 강화, 미북 관계 악화 대비 등 미국에 대한 모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Sense for him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not be a great deal of progress with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 오찬을 함께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인 북경반점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는 첨단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이 집약돼 있는 베이징 내 유일한 국가급 경제개발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을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은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 관영 매체들도 두 정상의 동정에 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미국에 대한 모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자 미국과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진단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that North Korea's leader keeps going to China at key points.
부시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폭넓은 외교의 주요 행보를 앞두고 중국을 계속 드나드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뭔가 지시를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7일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It makes sense for Kim to want to continue to consult face to face with the Chinese president to increase his leverage and to show that the Chinese are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김정은이 시 주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면서 지렛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드릴 교수는 이번 방중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국과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Sense for him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not be a great deal of progress. with the United States by making sure that he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몇 년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상기시키며 양국 관계 회복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중 간 밀월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e fact that the Chinese don't want the North Korean issue only to be determined by the U.S.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중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의식해 미북 협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대신 앞서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이 또 방중한 건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is interesting is that he has decided to make another trip to China instead of the Chinese president coming to North Korea.
그러나 이번 방중과 미중 무역 협상 간 역학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딜레이 교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딜레이 교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 somewhat marginally increased leverage is at least a reminder that in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반면 부시 연구원은 미중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는 너무 복잡해 연결시킬 수조차 없고 미 행정부 역시 이를 별개로 다룬다며 미중 무역 협상이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wanted to exert pressure on North Korea the way it did at the end of or in the second half of 2017, you know, that could probably help.
중국이 지난해 후한기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한다면 북핵 협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은 쌍중단이 실현된 현재 상황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꽤 만족하고 있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으로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주목받고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개입이 미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입니다.
지난 7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의 주요 제약 생산기지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여러 매체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정부는 앞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 뒤 이날 오후까지 정상회담과 만찬을 비롯해 모든 움직임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북중 참모회의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는 북한도 중국도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마치 작전 회의를 한 것처럼 북중이 첫 참모 회의를 한 셈이 된 거예요.
이 표현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펑더화이 중국 인민군 사령관이 미국의 대응에 공조를 잘하자며 강조했던 냉전 시대 표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차 방중 때 새삼 한 참모부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담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 등을 시도하다 여의치가 않자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혼자 상대하면서 빨리 이런 대북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중국의 참여를 통해서 북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그런 그래서 올해는 평화협정을 두고서 중국의 중재 역할, 중국의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회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조율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전략적 관계 강화, 제재 해제 방안,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쌍궤 병행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북한과 중국 간의 잘 조율된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중국의 개입 시기를 교감하면서 향후 제재 해제 방식까지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것을 그 북정상회담을 갖다가 촉진을 하고 그 협력의 틀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냐 혹은 미국을 견제하느냐 서로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촉진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은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건 어법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의 비핵화 청사진이 짜이면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하는 동안에 경제의 중요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이번 목적 안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진지한 이 중국식 이 개혁 개방을 배우겠다 이것을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바로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는 등 이번 행보가 미국 한국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란 겁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국과 적절한 경로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도 크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웅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일관되게 북한의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다뤄가고 있고 미국에게도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중 간의 관계도 외향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순탄치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김 소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긍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려할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은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과거의 핵은 여전히 보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 국방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김 소장은 이번 4차 방중 등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행보의 속도를 높이는 배경엔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대비하고 경제발전을 이뤄 민생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4차 방중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되지 않는 어떤 그 좌절감, 북미 간의 뭔가 중요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 중에 하나로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전직 관리는 VOA에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과거처럼 미북 협상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눈여겨볼 점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은 지난 1, 2차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미북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미북 정상회담 전인 3월과 5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미 언론들도 이 대목에 주목하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차 방중이 이루어진 지금 미북 상황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됐던 지난해 5월 2차 방중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됐다고 운을 떼면서도 공식 발표를 미뤘고 미 행정부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폐기 대상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동안 대미 비난을 자제했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양측 모두 2차 정상회담을 바란다면서도 고위급 회담 등 표면적인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제재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이번 중국 방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제재 이행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중 관계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는 무역과 안보 문제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와 미중 무역 분쟁의 역학 관계를 주목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근을 제시했다면 이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채찍을 든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대미 지렛대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무역 분쟁을 빨리 끝낼 것을 재촉하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면서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의 방문 이후 중국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측 수행 인사들의 면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 대표적인 미국 통인 리용호 외무상, 또 중국 관계를 총괄하는 리수용 국제부장 등 이른바 외교 3인방이 이번에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을 모두 수행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도 배석했습니다. 여기에 3차 방중에 동행했고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포함됐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포함해 대외관계와 관련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논의가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와 달리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일정 시작과 함께 공개된 점도 이례적입니다.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체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민국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도 8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국제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마지막 날이나 일정이 끝난 뒤 공식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계획을 미국 측에 사전에 알렸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현재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의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의견으로 나눴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got to see some progress. There's been no progress today.
카딘 의원은 8일 VOA 기자 만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We have to be able to get an accounting of the North Korean program and a game plan to denuclearize. We don't have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 specifically can be accomplished by another summit given that North Korea's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늘리는 것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이 무엇에 관한 것일지 모르겠다며 회담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be about. Every time we do those, it just elevates Kim Jong-un and it's this game he's playing.
북한과 이런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김정은의 위상만 올라가고 김정은이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국제적 결의를 약화시키려는 계략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라면 예상되는 회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김정은은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를 맡은 존 코닌 상원 의원입니다.
As long as we're talking enough, he's not shooting off missiles. I think that represents some progress. So I think it's
코닌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상 이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2012년 대선 주자였던 민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도록 두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ll let the president make his own decision in that regard.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4차 방중이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China is dominated by trade right now, and that seems to be the major focus. So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카딘 의원은 현재 미중 관계는 무역의 주요 무게를 두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 돼버렸는데 이는 미국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상황을 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We have multiple issues with China, so one issue shouldn't dominate even trade. And China...
중국도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있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기 원치 않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공통된 의제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동일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중국과 더 신뢰를 쌓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협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의 진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실제로 대처하는 것보다 그런 척을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7일 성명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더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의문을 남긴 광범위한 공동 성명만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데 만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협은 더 높아지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핵물질과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활동이 계속되고 단 한 명의 사찰관도 이런 시설을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자신은 계속해서 고위급 간 직접 관여를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극이 아닌 세심하고 일관된 외교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경제 제재만이 북한의 위협을 진정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와의 긴밀한 조율을 포함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여전히 이룰 수 있다는 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지난달 VO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지연을 위한 김정은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지난달 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고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을 때 가드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116대 의회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활동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잇따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감시와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위한 청문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청문회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y will b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alliance relationships, the importance of denuclearized North Korea. Democrats.
새 의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민주당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에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lso notable that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has not nominated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트럼프 행정부가 법으로 요구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아직도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찰스 부스터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신임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북 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Most expect that he'll sort of fall in line with the Trump view and not be certainly not be as questioning.
전임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코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리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의회는 그 결과와 향후 도출될 미북 합의에 대해 적극 감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를 위한 목표와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if there is no kind of pre-arrangement on what the goals are.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합법화하려는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은 정보 유입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116대 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한 마리노스키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If anybody in North Korea is listening to this interview, then that means we've succeeded in at least getting this information.
북한 주민이 이 인터뷰를 듣는다면 최소한 이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겠죠. 저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와 TV 방송을 보내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USB, CD, DVD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회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무부와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통해 민간단체로 전달됩니다. 이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난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All of them. You need to have a combination of platforms because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needs and different.
모든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다양하게 조합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죠. 그리고 북한 정부, 경찰 기관들은 외부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합니다. 북한 정부가 한때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단속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상황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지원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정보 유입 노력에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I'm not a big fan of loudspeakers. Very few people in North Korea can hear loudspeakers from the border.
저는 확성기 방송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전자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봅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유입을 강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선전물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미 충분히 선전선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실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에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문제와 불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솔직해야 하고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시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리노스키 의원님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내실 때인 2016년에 나온 발언입니다. 대니엘 러스의 동아태 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있어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It's not the US government that is sending things into North Korea, but we are helping private organizations.
미국 정부는 북한의 매체를 직접 반입시키지 않고 국경을 넘어 매체를 유통시키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 행동 수칙과 수반되는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북한 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온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책과 백과사전을 읽는다면 이들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정보도 전달합니다. 북한 정부가 해당 주민의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추적하기 힘들도록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위험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면 원하는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I think the only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problem between the United States.
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미래와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과 충돌의 위협인 핵무기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name those people in the North Korean system who are responsible for torturing.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Certainly, we've seen President Trump go from extreme to extreme. First, he wanted to threaten fire.
트럼프 대통령은 양극단을 녹았습니다. 처음엔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로 위협했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모두 위험하고 터무니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은 해법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대신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알려 한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 북한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이상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노력을 배가해서 그들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십니까?
Absolutely not. The first summit resulted in absolutely no progress.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1차 정상회담은 전혀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 앞에서 승리자로 보이기 위해 진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맺어질 준비가 됐을 때 정상들이 만나야 합니다. 북한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꿀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미북 정상이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지난해 비핵화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very close allies. We need to be aligned on this and we've seen change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동맹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 문제에 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더 집중했던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 관계만 유지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접촉을 늘리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선거 때 뉴저지주에서 당선돼 하원 의장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적 십자사가 지난 5개월 동안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 들어가 피난처와 비상용품을 제공하고 전염병을 막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23일부터 북한에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말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북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약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강원도 문천시로 24시간 동안 6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천시에서 가옥 352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14,580채가 침수되면서 14,600여 가구 5만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천시의 물 공급 체계도 파괴돼 수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당초 북한 적십자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화 약 5만 2천 달러의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요청했었다며 활동기간은 한 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로 폭우와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면서 활동기간이 5개월로 연장됐고 전체 긴급기금의 규모도 미화 약 35만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풍 솔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강원도 문천시와 함경남도 고원군의 주민 4만 2,5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중요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추가 선정 기준에는 한부모 가구와 다자녀 가구, 노인이나 임신부가 있는 가구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임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방수포 1,600매와 주방기기 800세트, 담요 3,200매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두 대 이동식 수질정화장치와 수질정화제 5만 8천 정이 제공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위생용품 800박스와 비누 1만 개 등도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북한과 활발히 교역했었지만 제재 품목 거래를 금지하는 등 확고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난달 20일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규정을 감독하고 준수해야 하는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내무부에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회는 안보와 국방 등 각기 다른 조직들이 효과적인 조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무부는 지난 2017년 자산세탁방지법과 준수사항들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안보리가 발표한 결의에 대한 조치와 이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계좌를 동결하고 제재 이행에 책임 있는 관할 기관 등을 밝혀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세탁방지법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난해 1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북한으로 무기를 전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일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에 대한 개발과 생산, 보유, 판매, 수입, 운송, 보관 등의 행위는 도미니카 공화국 법에 근거해 금지되고 도미니카 공화국 형사법에 의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때 북한과 교역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분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행 보고서에선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당시 외무부 차원에서 보도문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도 결의 준수를 당부하는 등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은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에 합류했으며 1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세 싱어 위징거 도미니카 공화국 안보리 담당 특별 대사는 2일 자국 정부의 입장임을 전제로 외교적이거나 그 외 어떤 이유에서건 대화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대화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북한 문제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이야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 구름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6도 정도 올라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낮 기온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라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구름 조금 끼겠고 점차 맑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 기온도 역시 2도 정도 올라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1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7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거나 막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외곽에 있는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약초의 상품화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조만간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9일 끝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중국 정부가 자세한 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테드 매키니 농무부 차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차관급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연장됐다는 것은 양측 모두 협의를 진행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운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 죽음 한국 내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바르함 살리 대통령과 압둘마디 총리 등 이라크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라크 일정을 마칠 때까지 방문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후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마우디 총리와 회동해서 이라크 주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격퇴 관련한 최근 상황과 이라크 군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장관이 이란의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9일 이란의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 고덴 세게부 씨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세게부 전 장관이 스파이 활동과 적대국의 정보를 넘긴 혐의를 시인하고 검찰과 조건부 감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부 전 장관에 대한 공식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63살인 세계부 전 장관은 2012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이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 에너지와 안보 관련 기밀 그리고 정계 인사 자료를 이란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